15장 그 뒷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16장을 보셔야 될 겁니다. 조금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나만 확인합시다.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마지막 그 반환점이 어디였죠? 그거는 알고 계셔야, 예? 어디요? 아, 더베. 더베가 반환점이었다라는 거 딱 기억을 하시고, 자, 16장 들어갑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더라고 합니다. 먼저 1차 여행 때 반환점이 더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차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어디를 갔는고 하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라고 합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1차 여행 갈 때는 더베가 마지막에도 나오거든요. 마지막이면 더베 바로 앞에 그 누구죠? 저 소경이 눈 떠가지고 막 날뛰고 저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죠? 그 지방 크게 이름은 루가오니아입니다. 왜 그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 막 떠들고 나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명이요. 크게 잡으면 루가오니아고 좁게 말하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쫓겨간 곳이 더베였거든요. 그러면 1차 여행 때는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로 갔는데 2차 여행 시작할 때는요,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나오니까 아 이게 1차 때와는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요.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지난번 15장 그 뒷부분 할 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셔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코스와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코스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반대로 가고 있죠? 팀이 깨졌잖아요. 바나바하고 다퉈가지고 바나바가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먼저 갈 때 아마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코스로 가버렸을 겁니다. 바울이 같이 못 가고 깨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라 하긴 좀 이상한데, 자기 고향이 있는 그 육로로, 1차 여행 때는 배로 해서 갔는데 2차 여행 때는 육로로 해가지고 가면 거꾸로 1차 여행 때 마지막 갔던 코스에 먼저 가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명일 뿐이지만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글을 전해주고 있느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그 코스가 1차하고 어떻게 달랐는지를 지도책 펴놓고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거기에 이고니온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1차 여행 때 갔던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역순으로 도시가 등장하고 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투고 갈라진 것 때문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어른들이 이래 싸우면 되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걸 야단을 안 치고요. 결과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두 팀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더 널리 전도하러 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건 결과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툼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는요, 그건 야단 맞아야 될 증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단들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최초의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이 두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요. 신랑한테 싸우는 거는 여기다 대면 안 굳어지죠? 그러니까 막 좀 싸워도 괜찮죠? 신랑한테 싸우는 것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이나 우리의 목사님 장로님 싸우는 것이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하죠. 사람 모인 곳에 이런 현상들이 늘 나타나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다,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땅을 산 당사자들은 보면 사는 가까이 사는
예, 맞습니다. 진짜 못해서 사오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나름대로 사명감 때문에 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런 걸 좀 보고 느끼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일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고 일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함께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고 같은 일을 했다 할 때 가장 큰 사업이 뭐냐? 형제끼리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거는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 외에 뭐 전도를 몇 명 하고 부흥을 어떻게 시키고 사업이 뭐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장부에 없는 일입니다. 또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더 섬기게 된 것. 이게 진짜 해야 할 사업이다. 여기서 손실을 보면서 다른 일 했는 것 자랑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려고 사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일은 부차적인 거니까 조금 밀고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졌다는 것, 결과를 따지기 전에 교회들이 갈라지고 교파가 생겨나고 하는데 원조라는 점에 있어서 절대로 쉽게 말하면 뭐 용서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만은 절대로 눈 감아주거나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성격 좀 줄이고 두 사람 중에 굳이 또 더 탓하라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근데 어떡합니까?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걸. 그렇지만 그 성격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혼자서 따로 나서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뒤에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묻어주고 용서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 생각은 갖고 있는 것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이 그러신 별 수 있는 목사 아닙니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점잖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다 그렇더라.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세상에 바나바가 피스가 먼저 가버렸는데요. 저기 우리 목사님 인자하고 성품도 자비롭고 뭐 어쩌고 조심하세요. 삐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삐지면요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많은 분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생각도 없이 말고 무슨 미치겠어. 감사하세요. 잘 안 삐집니다. 삐져도 금방금방 풀릴 뿐입니다. 네, 그 이런 어떤 본성적인 면은 뭐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장로고 권사고 해서 그런 일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바탕에서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그걸 어느 정도로 이제 잘 제어하고 있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갔는데 갔다가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디모데의 엄마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일까요? 디모데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위대하대요. 그, 세상에 디모데 엄마 얘기는 들어봤지만 디모데 아버지 얘기는 들은 바가 별로 없는데.
예. 네.
아, 디모데의 엄마가 종교 활동을 하도록 디모데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으니?
근데 이 나이는 또 원래 그 시에 있어서는 뭐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예. 헬라인은 온갖 잡신 다 생기죠. 그 어느 쪽인데요?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요. 유대인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아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시켜내는 엄마였다고 본다면 신앙이 아주 돈독한 유대인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 여자가 어떻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헬라인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전도하려고 뭐 불신자하고 일부러 결혼할 일은 없을 테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안 믿는 것만 빼고는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자의 의사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아닌 것일 수도 있죠.
뭐 이럴 수 있죠. 이런저런 거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디모데의 엄마 신앙 좋은 사람이 헬라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신앙 문제만 접어놓고 나면 상당히 괜찮은 남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얘기 있을 텐데요.
헬라인과 유대인 그 디모데 엄마의 아버지가 따로 이렇게 이방인에게 안 주어질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네, 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태도
이제
이방인과 저기
안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킬 때,
본
6개 한다, 구원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핑계 이거 안
오는
게 참 많죠?
나라실은 그래서 또, 같이 또 구원하는.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되는데, 다른 요소들이 좋은 게 참 있기는 있으니까, 결혼을 할 마음이 있고, 막, 어쨌든 변명은 해야 되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뭐, 그래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나 싶어요. 쉬울 줄 알고 가보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아, 물론 가기 전에 어떻게 확실하게 만드는 거는 좀 쉬워요.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결혼하기 전에 남들이 하는 모든 약속은 결혼식과 동시에 전부 취소입니다.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이 오래 갈 거라고 믿고 시집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지? 그럼 미리 다 같이 나야 되는데.
그럼 미리 약속 가르쳐주시면.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 남자들 데려올 테니까 교육 간단히 시켜주세요 하는 여자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야야, 그때 와가 교육은 억지로 시키가 그거 잘 안 된다. 평소에 교육교에 있는 사람 찾아라. 제가 옆에 너무 세지 말고요. 디모데 엄마가 대단하다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갔다면 결국은 그 아버지도 거의 동의하고, 따라왔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근데 헬라 문화라는 것이 참 세속적이고 재밌는 문화거든요. 그 속에서 신앙적으로 아이를 키워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디모데 엄마가 디모데에게 물어요. 요즘처럼 한 사람은요. 야, 너 오락할래? 성경 공부할래? 이래 물으면요. 디모데가 성경 보겠습니다. 하는 아들로 만든 거예요. 이거 잘해서 한번 해보세요. 오라갈래, 성경 공부할래, 이러는데 아들내미가요, 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아들 만들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면, 디모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였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가 그렇게 세속적이고 즐거운 문화입니다. 그렇게 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 데서도 디모데 같은 신실한 아들을 엄마가 길러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의 엄마는 대단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냐 보세요. 2절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러분, 형제들의 칭찬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걸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요. 사람에게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겠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아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 이거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닌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고 권사 선출할 때요, 안 믿는 불신자들의 추천서를 좀 붙이면 어떨까? 그것은 붙어야 할 이유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저 예수제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보통 나쁜 뜻입니다. 예수제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하, 이기주의나?
자기만 아는.
예. 보통 이기주의, 그렇게 남 비난할 때는 그렇게 또 점잖은 말 잘 안 써요. 더 격을 떨어뜨린 말, 깬질이. 왜 그러냐면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아, 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하면 내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예배도 아니고 뭐 다니는데 또 무슨 핑계 대고 또 빠져버리거든요.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결국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만 생각하고 나 뺀질뺀질한 인간, 이런 의미로 잘 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런 의미를,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친구는 이거는 안 한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있으면서도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 일에서는요 정말 희생적으로 일한다 이런 평을 동시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으로 살다 보니 받는 비난은 받아야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딱 건넜으면요 그래도 칭찬 안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불신자들도 아, 저 사람 같으면 장로 돼도 된다 이런 추천서 써가지고 그 장로 선거하고 뭐 권사 되고 이래야 안 되겠냐,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참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장로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을 놈 누구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가끔 나옵니다. 하나도 없다고는 낫지만은요, 그래서 믿을 놈 한 놈밖에 없다 이러면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는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라는 이것이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집안은 어쨌거나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디모데까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사회 속에서도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요 바울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알미로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례가 소용없는 거라고 그렇게 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네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앞에 가보세요. 14장, 15장 우리가 건너올 때에 그 할례 문제로 쉽게 말하면 대전체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내린 결론이에요. 15장 29절에 있나요? 네, 15장 29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할례를 강제로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아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지켜라 이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행해서 갑니까? 이유가 있네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크게 박해할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여기서 왜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가냐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할례를 꼭 유대인들에게 강제를 시킬 그 의무정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그 안 해야 된다고 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해야만 한다고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회사인인 줄 다 아니니까 아버지가 회사인이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종교 좋다고 하는 말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맞다고 봐야죠. 보세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디모데도 헬라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면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렇게 물려받았고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나도 유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가 유리한데요?
유대인 앞에서
이때 전도를 늘 회당 중심으로 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거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자꾸 복음을 전하던 때인데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디모데가 만약에 이방인이라고 했다면 회당 출입에서도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과 접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소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엄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에 보면 종목법인지 종국법인지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써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가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약에 보세요. 독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이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럴 때 늘 할례 받은 뭐 이 얘기를 합니다. 그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살아갈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말이에요. 일단 뭐 이방인을 가리키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정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력적이죠. 유대인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또 누가 앉아있다 너 할례는 받았어? 근데 아니요 이래 버리면 이건 유대인들 아니라고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바울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여기 할례 행한 거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 말입니다. 앞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극구 말려놓고는 여기 와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측면에서 바울에게서는요 대단한 소신입니다.
어쨌든 하면 그게 좀 어려운 결단일 수도 있겠죠. 누구 보이게 자기 소신은 괜찮은데 네? 이해가 되는 게 네. 반자손에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소신입니다. 남들한테 보이게 소신이 겹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적인
측면이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좋다 그랬는데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유익이 있겠다고 싶으니까 시킨 겁니다.
디모데는 지도자이니까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책 잡힐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자본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뭐 정신없는 사람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소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꾸로 보면 굉장한 소신이 담겨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 한번 잊어놓으면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안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 원칙에서 이건 안 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생사 문제도 아니요 뭐 저 복음을 뭡니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이거는 양보해도 될 문제라 싶으면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어떨 땐 보면 큰 문제 갖고 안 싸웁니다. 맨날 뭐 말끝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아들이 봐도 웃음 일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심지어 옛날에 교회 그 피아노 한 대 들여놔놓고요. 피아노를 교회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왼쪽에 놔야 되느냐, 이게 폐가 갈렸거든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가운데로 놓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아노를 왼쪽에 놨는데, 오른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려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요. 옳은 교회라고 지었대요. 서울에서 있답니다. 그게 무슨 옳은 교회예요, 옳은. 교회 안에서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일도 그렇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얼마든지 양보해도 될 만한 사소한 일을 큰 목숨 걸고 버티다가 깨는 일이 많은데 반해서, 바울은요, 할래 행할 필요 없다. 몸순 그러고 그거 사와가지고 그 난리 쳐놔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디모데에게요.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상대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될 때는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담 또 넘어갑시다. 자, 들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합니다. 왜 성도들이 많아졌죠?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까. 이거 보자. 유대인들이 옛날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거하고 이것도 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이 일행들이 다니면서 새로운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이 좀 더 가벼워 앉아서.
율법이.
세계적인 것을 더 가벼워라서.
예.
근본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자, 그럼 형식적인 건 뭐고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이제 벗어나게 해주고 생활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게 뭐냐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빠져봤나.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다 봤는데 사실은 이 16장 뒤편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거, 그 권한 얘기는 그겁니다. 하지 말라 했던 거는 최소한도로 요 정도만 주고. 요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준 규례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잖아요. 나와가 간수가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쩌고 하니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30절일까요? 31절에. 예수를 믿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친 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해서 안 될 일은 그 많이 말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 결정난 그대로 전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다녔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다녀도 효과가 없을 때가 참 많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요. 지난번에 누가 물으셔갖고 여기 가서 봅시다 했는데요. 가도 뭐 별수 없긴 없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는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열어놓고 끊읍시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지도책 안 보시는 분은요, 성경책 그거 제대로 안 보는 분입니다. 이런 일이 되면 반드시 지도책 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기는 좀 그렇고, 작은 책이 잘 안 나와요. 꼭 좀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책 중에 싸고 편한 거는 이겁니다. 싸고 편한 거는 이거 괜찮은 거니까 참고 좀 하세요. 예. 우선 하나요. 그 제가 이제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아시아에 먼저 전했더라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유럽으로 가버렸거든요. 아,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그 생각이 틀렸어요. 왜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중동 쪽에서 이슬람이라고.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그 로마의 여러 저 속국들 중에 한 부분의 이름입니다. 예, 이 아시아가 지금 뭐 저 인도나 우리나라나 이쪽에 있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현재 우리가 쓰는 아시아의 의미고, 이 당시의 아시아 이름은 우리가 지금식으로 말하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위쪽을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 지역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더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서진을 한 겁니다. 서쪽으로 계속 갔고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시아라는 넓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북쪽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남부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려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가가 어디로 갔는 거 하니까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갔다 그랬죠. 드로아라는 이 지역이 여러분들도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는 트로이하고 지역이 비슷한 곳입니다. 뭐 트로이 전쟁이 어디서 났는지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요. 그 터키 남부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계속해서 서진해버리면 어디 가게 되나요? 바닷가로 가게 되죠. 이 드로아가 배 타는 바닷가가 됩니다. 계속해서 바닷가로 쭉, 서쪽으로 쭉 가서 바닷가에서 결국은 환상을 보고 그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면 지금식으로 하면 유럽입니다. 그 바다를 건는 게 바로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여기 열심히 전했더라면 그 아시아를 지금의 아시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로 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땅이나 비두니아나 이 지역을 다 총괄하는 명칭으로서의 아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이 또 나중에 다른 사건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만은 복음이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된 그것이 결국은요, 세계 역사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나중에 그 바울이 제수가 돼서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 사건을 두고 도인비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사실은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문명이 그쪽에서부터 삭히기 시작해가 계속해서 서진을 해가지고 뭐 현재까지 아시아로 온 겁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은 전부 아시아에 있습니다. 어디죠? 광하, 메소포타미아, 나이를요?
네.
메소포타미아하고 유프라테스는 같은 거예요.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에요. 전부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생기는 전부 아시아에서 탁 텄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의 이 역사의 흐름을 주름잡아 버린 거는 유럽 쪽이거든요.
물론 그때 이미 로마가 이렇게 길이라든가 모든 이 자체가 이렇게 데이팅하고 싶지 인프라가 되기
물론 때문에 그 로마를 바울이 들어가면서 네. 쉽게 말하면 그 로마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문명이 로마로 집결을 하거든요. 네. 로마로 집결해서 이것이 결국은 유럽 문명의 모체가 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봤으면 상당히 안 힘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어려웠을 수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왜 바울로 하여금 글로 가게 했을까라는 게 참 재밌는 아주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글로 가게 했을까라는 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이 안 나와요. 결국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움직여간 그 길이 결국은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큰 원동력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랬을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 한번 제기하신 거 있죠. 어떻게 그랬을까? 여기는 그 성령이 그리 막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답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북쪽으로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병이 났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취소가 돼버리고 얼마 후에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또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가게 되고 뭐 이런저런 정황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뭐 추측이지만 그것을 바울은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그래서 참 재밌은 일이 6절에서 10절까지가 그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된 것을 설명을 하는데 누가 그랬다고 말합니까? 성령도 있고 예수의 영도 있고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대로 못 가게 틀어막은 걸 설명을 하면서 성령, 예수, 하나님 총동원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는 건 달리 표현한다면 성령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자꾸 떠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7절에는 가려고 하는 곳을 예수의 영이 막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서 떠나라 그러고 그래서 가다가 길을 털려니까 예수의 영은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고 사람 보세요. 떠나게 하고 막고 한쪽에서 당기고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더라는 게 본인은 이 글을 쓴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는지 모르지만 읽는 우리에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이런 걸 보면 세계 역사가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이렇게 가게 하는 데는 뒤에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존재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유럽을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유명한 자두장사 루디아죠. 뭐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루디아 얘기 들어 안 나오셨더라. 자두장사가 뭐예요? 자, 쉬운 말로 해주면 좋은데, 자기 장사. 옷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비단 장사. 예. 비단입니다. 비단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나요? 예?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기도하러 나온 사람을 만났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답 있나요? 기도처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루디아밖에 없진 않았을 텐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기도처를 찾다가 이거 보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에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을 만난 건 표면적인 이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그게 만나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니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 외에도 더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유독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도요. 내가 열심히 한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이 평생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일 실컷 열심히 하고 버림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쪽 헬라 지역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를 붙여주는 겁니다. 아마 막막했을지도 모르죠. 뭐 어차피 선교라는 것이 막막한 형편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큰 위로가 됐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지나가기 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16장 1절로 가시면 주어가 주인공이 누군가 보세요.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동행하는 사람 누구였죠? 실라입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보면 주어가 바뀌어 버려요. 6절에도 보시면 성령이 이리저리저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누굴까요? 구절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게 누구 얘기 같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울이죠 뭐. 멀쩡한 거 왜 묻냐고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요 우리가 라고 나오죠? 그럼 이 우린 누구예요? 디모데가 왜 우리라고 말을 하죠?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우리가란 말이 자꾸 나오냔 말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러죠? 우리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 우리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합류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합류한 사람이 조금 이따가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17장 1절 보세요. 저희가 이러죠. 여기에 저희가라고 나오는 것은 그 16장에서 합류했던 사람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빠졌어요. 빠지고 17장부터 쭉 가다가 20장에 가면 그 우리가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보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느닷없이 우리가 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16장 전체에도요, 우리가를 찾아보면 아주 많습니다만 의미 없는 우리가 라는 것은 빼고, 의미 없는 우리가 라는 것은 빼고, 여기만 오면 우리가 라는 말이 꼭 나타납니다. 어딘가 하니까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라는 말이 딱 등장할 때 그 사건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겪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그게 합류했어요. 누구겠어요? 누가라는 이야기죠. 그 지점에서 누가가 합류를 해서 함께 활동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누가는 그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다시 오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가 빌립보 인근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합류해서 함께 일하곤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의 집을 선교 근거지로 삼아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6절에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17절.
귀신같이 안 하죠.
아, 맞아요. 귀신같이 안 해, 그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같이 안 해요. 그리고 이 여종이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주가가 꽤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이 이 소리 하는 거 놔두면 안 돼요? 광고 효과가 대단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 지르게 놔두면 이게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떡한 힘을 들리기가 싫었다. 아니 근데요, 근데 이거 귀신은 나쁜 원래 저기 해야 되는데 저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하고 싶었지 이렇게 떠들고 네. 이런 걸 싫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해도요, 도움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아브라함이 왜, 그, 소돔 고모라, 그, 뺏기고 나면 다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니까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사람은 자기에게 다 돌려주고, 재물은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재물을 가져가는 건 자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져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억 안 나시면 큰일인데. 아, 안 가져간다고 하셔야죠. 뭐라 그러는지 안 가져갔어요. 내가 소돔왕으로 인하여서 치부하였다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난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 뭐 이런 나왔어요. 대신에 나하고 동맹했던 내 형제들의 목숨 챙겨주라. 그 자기는 한 푼도 안 먹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일이 하다가 잘못하면요, 혼자 왕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말 듣고. 아, 잘났다. 잘났다.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그래, 내 거는 더러워서 안 먹겠다, 이거지.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집니다. 아니, 내가 싸워가지고 빼앗아 왔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가져도 될 일, 가져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 왜 안 한다 하냔 말이에요. 소돔이 후대에 그렇게 저 망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싫어했겠는가. 내가 더 죄악의 소굴이었던 소돔왕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됐다고 이거 싫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경우 같으면요, 귀신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소리? 아, 싫어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은 맞아도요, 내가 저 귀신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다? 쓰고 싶은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형태에 따뜻해지만 내가 네 돈 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하는 말요, 은근히 소문나기를 바라는데 제일 밑에 이가 돌아다니면서 담벼락에 낙서해가면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뭐 한 대 하고 다니면 그 기분이요. 암만 말이 맞아도 기분 나쁜 거는 나쁜 거죠. 군단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그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뭐 효과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맞는 것고 맞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가져도 되는 것 중에 싫은 것들이 좀 나옵니다. 싫다고 또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잘났다 그래 이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저 교회에 교장선생님 출신이 한 분 계시는데 자고 만나시면 종종 얘기를 잘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알아들을 쉬운 사람이 제가 잘 알아들을 테니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교장이 처음 돼가지고요 성우과장한테 나 안 먹는다 대신에 네 먹는 거는 표시내지 말고 챙겨 먹어라.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챙기면 1년에 얼마나 챙길 수 있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능했대요. 근데 나 안 먹을 테니까 내 건 가오지 마라. 네 거는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그래가지고 재미난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하루는 서무과장이 봉투를 두 개를 만들어 와가지고요 교장선생님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두 개는 가지고 그 이에 가셔가지고요 누구하고 좀 전해주세요. 서무과장이 가서 하면 안 되나? 같은 명목이고 같은 돈이라도 서무과장이 가서 전하는 거하고 교장이 가서 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교장선생님 안 가시면 나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요.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사회가요 참 골치 아프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논인데 이런 명목으로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상납입니다. 서무과장이 갖다 준 돈하고요 교장이 갖다 준 돈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명목으로 교장이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데 서무과장이 들고 오면요 안 받습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는 깨끗하게 하면요 왕따되기 쉽상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말 학교를 위해서 쓰게 되면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근처 다른 학교 교장들이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 니는 잘났다 이래 버리거든요. 말 안 나겠어요? 저쪽 학교는 똑같은 경기 가지고 1위 했다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됩니까? 이거 들고 나오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할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집에 서방님들이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힘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바울과 신라가 도움이 될 듯한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에 쫓아낸 건 아니고 처음에는 좀 그냥 놔뒀나 봐요. 그게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그랬다는 거예요. 싫지만 좀 놔뒀는데 여러 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영리하고 약은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저자가 뭐죠? 네, 시장 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끌어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야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보세요. 왜 야갔죠? 그렇죠. 곧 말 안 하죠? 곧 말 안 하고 무슨 말 해요? 사람을 선동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뭘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20대 중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러죠. 인종관계를 돌먹여가지고 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 소 요즘 말로 하면 풍속사범이죠. 풍속사범이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풍속사범 가는 게 뭐죠? 옛날에 뭐 머리 길다고 잡았는가 하고 치마 짧다고 붙들었는가 하고 이런 게 이제 소위 풍속사범에 해당하는데 뭐 비슷한 현상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걸로 해서 이 두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걸로 고발을 하면 잘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귀신 들린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요? 돈이 했네.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요 종의 주인들도 이쪽 흔히 하는 말로 빼다구는 말짱한 겁니다.
근데요, 이게 좋은 한 사람인데 주인은 없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럴 수도 있었는지요. 요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꽤는 뭐 부릴 줄도 알긴 알아야 되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치고요.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호통한 현상 아니고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본래 이유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는요.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괜히 그걸 생각해 놓으세요. 혹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근데 이쪽에 모인데 어떤 교육을 가야 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 이해 안 되는 거 하고 있다니까.
포항에 있는 놈들이 포항에 있는 대학을 갈지 왜 서울 대학을 가요? 그게 이상한 놈들. 그거 비싼 돈 줘가면서. 그만 11번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인데 그 이제 반대로 목사님 입장에서 요새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지? 먹고 살기 어려운가 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돌이란 얘기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은 이렇게 할지라도 아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잘 짚어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인간 제목 뭐더라? 인간 그 가면과 진실. 인간하고 신표 찍어놓고요. 그 가면과 진실. 그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얼굴 그게 전부 가면이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가지고 진실은 감춰놓은 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가면을 언제 벗었던지 나요? 안 벗어요. 죽어도 안 벗어요. 그래서 평생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책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에는 그런 그 책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더라. 그래서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사람한테 진실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분적으로는요. 그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질 수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100% 다 아나요? 아니 다 바른대로 말하나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감춰야 할 부분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그 속마음을 진실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책 쓴 사람이요. 토르니에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 표기가 트루니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폴 트루니에. 돌아가신 지가 몇 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겨놓은 책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초기 책인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좀 초기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에 괜찮은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한두 권 정도는 보실 필요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정신의학자고 아주 신앙적인 글을 남긴 사람이고요. 제가 가끔 이분의 책에서 그 글들을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럼, 잡혀 들어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럼 안 잡혀 간 사람은요? 누가가 여기 합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는 안 잡혀 갔어요. 또, 디모데도 안 잡혀 갔어요. 왜 바울과 실라는 잡혀 가고, 이 두 사람은 안 잡혀 갔을까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 사람이 바울일 테고요. 아마도 짐작한데요. 이 사람들이 인종 문제를 긁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고요. 누가는 확실히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말해보면 유대인인데 일단은 헬라인 쪽으로 분류가 돼서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나마 짐작으로 그렇게 보세요. 아마 인종 문제를 가지고 걸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엮어 넣는 것이 쉬웠을 테고 물론 주범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누가 하고 디모데는 젊어가지고 다리 빨라가 도망을 쳐버리고 그래서 한 번 더 웃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저런 정황을 그려보고 생각을 해가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 갇혀가지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있었던 거, 이건 원체 유명하니까요. 제가 응답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옥에 갇혀가지고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뭘 도와주셨어요? 아, 옥문이 열린 거요? 그럼, 도와줄 만한데 안 도와준 건 없나요? 맞아요. 아니, 안 붙잡히게 해줄 거지. 혹시 또 붙잡히더라도. 안 맞게 해주든지. 이거 붙잡히도록 해가 감옥에 들어가 시큰 두들기 맞고, 그 다음에 풀리게 하고. 왜 그러시나요? 누가 누구의 본때를 보여줘요?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부들을 두들게 맞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했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도 뭐 그럴 수 있지.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할 정도 같으면 앞으로 웬만한 시련이나 고통 정도는 막 그럴 수 있지요. 됩니다. 아, 고난이 맞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게 오겠지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실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옥문이 열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말이야 두들겨 맞거나 이거 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네,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역경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착착 해버리고 나면 이제 교만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물론 뭐 바울의 신앙으로 봐서는 뭐 그럴 연유는 아니지만 여러 또 지금 선교단지니까 여러 사람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더 이길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근데 저기는요, 저는 역사를 설명했어요. 25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산 동안에 저들이 붙들어졌죠.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엄청 움직였죠. 기도와 찬송을 어떤 능력을 또 이렇게 반응을 맞춰서
아, 그거는 좀 이따 또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로 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잡혀가지도 안 하고 매도 안 맞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별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더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꼭 보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걸 꼭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달 수 있고 모세가 모세 애굽에서 예. 모세가 광야를 안 하고 어디든지 예. 갈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이고 뭐 그런 정황을 봤으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안 거치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몸소 자신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 고생 시켜가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더라는 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왜를 너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생각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방법에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글창조하신 이후에요. 그 다음에 말씀만 갖고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하시는 게 뭐였나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만으로, 뭐, 깨끗해져라. 저 죽을 놈 다 죽고, 어? 믿는 놈, 천국으로. 한마디 하면 될까네요. 안 그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설명이 좀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리하는 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덕분에 그때 함께 갔었던 제수들이나 간수들이나 그 다음에 그를 두들겨 패고 넣었던 그들도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보에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밥아먹고 굶고 그냥 막 쫓아다니기도 위장탈 전혀 안 나고 쭉 자고 교회 일하면 절대로 몸살 안 나고 교회 일 열심히 일하면 몸살 나나요? 안 나나요? 나요? 신앙들이 영 좀 시원찮모예요, 그죠? 아니, 믿음이 좋으면 죽자고 이래도 끄떡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병도 나오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픕니다. 교회도 피레신 달아야 합니다. 아, 새벽기도 가다가도 교통사고 나고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철저하게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결코 훌륭한 믿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도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중대하거나 다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극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흔히 그 근데 왜 밤중에 땀이 나다시 한밤중에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이상한 경험에 피절어 이상한 걸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일 기억하는 건 없는데
네? 항상 우연하게 찬송하고
여하튼 병원에 가보신 분은 별로 없네. 아픈 거는요 한밤중에 더 아파요. 남이 옵니까? 뭐 너무 세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병원에 있는 환자 위문할 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밤중에 좋을 때가 많아요. 한두 번 자다가 수술하고 난 사람은요 낮에는 덜 아파요. 근데 밤에 조용해지면 심하게 아파오거든요. 근데 남은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고 있는데 근처에서 쿨쿨 자고 있으면요 그렇게 밉습니다. 근데 여담이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욕하고 음식 조용 안 하나 이거보다는 참 낫기는 낫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낚시 밑밥에 몰렸던 물고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 찬송의 위력은 옥문을 흔들고 뭐 그렇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옥문을 열어제칩니다. 그런 설교를 자주 들은 것 같아요. 그 OX로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열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은 다 풀렸어요. 어떻게 잡음 넣어가지고 헷갈리긴 하네. 그쪽은 아무래도요, 다른 제수들은 이제 찬송포 듣고 기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뭡니까 찾고 잠궈 놓은 것들이 갑자기 폭 풀려서요 도망갈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
나겠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일단은 놀랬을 테고 에라이 도망가자. 근데 여기 경우는 도망을 안 간 것 같아요.
마음만 떠서 예. 것 같아요.
예. 왜 도망 못 갔을까?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도망보다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봐. 정신을 차렸으면 내 뼈를 짓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간수들 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도 아주 두렵고 떨리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찬송과 기도 때문에?
일단 그
스스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건데
이 사람이
변하는
건
찬송으로
표현했다
지진이 아니라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진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진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단순
지진이
아니고
근데 요즘
좀 이런 언사를 듣기도 했어요. 바울이요? 옥에 갇힌 적이 이때뿐만 아니에요. 갇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터진다. 그럼 그때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갇히려면 바울이나 뭐 로마 시민권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안 갔을 거예요.
또 역으로 된다. 그 얘기도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자체도 뭐 그냥 이 뭐 별로 이거 뭐 진행 과정이
진도 나가려고 하는데 앞서가지고 자꾸 옆으로 빼는 거 같아서 아주 미워요. 아니 그 여기부터 매듭을 짓고 정말 찬송과 기도의 위력이 이렇다라 하는 걸 바울이 확신을 하면 그 다음에 혹이 가졌을 때마다 밤중에 한 공씩 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그가 다 로마 옥에도 갇혔고 예루살렘에 왔어도 옥에 갇혀있고 10년 동안 갇혀있고 있을 동안에는 그게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시와 때에 따라서 기도와 찬송도 효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바울의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던데 뭐 이렇게 원에 내가 뭐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도 안 했을 것 안 했을 뿐더러 그냥 모든 회사 일 자체를 그냥 맡겨두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느껴지는 대로 뭐 이끌어지는 대로 하는 거 같아요. 이끌어지는 대로 그냥 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에 초점을 아무 이 일을 말하면서 찬송과 기도는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것이면 다른 데 가가지고도 거기 갇히면 찬송과 기도하니까 또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 없어요 이런 일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찬송과 기도의 효력은 옥문도 열 수 있다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항상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옥문이 열린 게 옥문이 열린 게 반드시 찬송과 기도 때문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찬송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뭔데요? 이런 박해와 억울함의 모진내를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역사하는 것이지 찬송과 기도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날 밤에 찬송 안하고 기도 안하고 누워 잤으면요 아무 일도 없었겠죠? 찬송 안하고 기도 안하고 골골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면 어떻게 돼요? 누구? 페드로 아닙니까? 그건 얼마나 고난이 잤는데 옆구리를 그냥 쭉 차가지고 그래 겨우 일났단 말이에요. 그건 찬송도 안 하고 기도했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땐 또 그러지 자매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막 감옥에 갇혀서도 푹 하나님을 믿고 푹 자면 하나님 깨워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안 그러는데? 그 여기가 찬송과 기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오도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는 왜 찬송과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부작용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붙잡혀 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왜 하나님을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거쳐서 바울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 밤에 이 두 사람이 그냥 퍼져 잤으면요. 자도 이 일은 일어났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의 열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왜 밤중에 찬송을 기도하느냐는 말이에요. 잠 안 오는데 뭐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밤에 잠 안 오시거든요. 날랐고 약 먹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잠 안 오면 찬스네. 일 나가지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에 시끄럽고 너무 뭐라 그러더니 그러면 성경책 읽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요 옆에 있는 다른 죄수 아니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그거 다 빼놔놓고 찬송과 기도만 찍어가지고 이게 전성과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다? 그렇게만 성경 읽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찬송을 말하고 싶으면요. 헌신 없는 찬송은 찬송 아니에요. 헌신할 각오도 없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도 없는데 한밤중에 일어나 잠도 안 오니까 그냥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해보자. 뭐 생길란가? 아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없는 게 정상이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냥 갇혀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감옥문 안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억울하게 한 2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했단 말입니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아무리 찬성 얻게 돼도 안 열리는 겁니다. 뭐 나는 생각에 그 감옥 들어가가지고 한 몇 년 좀 푹 좀 쉬고 나오느라 내놔놓으면 쉴 사람이 아니니까. 전 바울 그쪽 가면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내놔놓으면 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다가지고 꼼짝 못하게 넣어놔놓고 몇 년 푹 쉬게 한 다음에 다시 큰일 나러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찬송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너무 뭐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만 읽으면 나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돼? 몇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맞아가면서 고생해가면서도 굴하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일은 없고 뭐만요? 찬송과 기도만 열심히 하고요? 다른 겁니다. 급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너무 찬송과 기도에만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까 뭐 물어서 뭔 얘기 하셨죠?
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아 맞아요. 그래 나중에 뒤에 보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가는 말 듣고는 하기 벌벌 떨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하나 두들겨 팼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본 사람 팬 것만 묻습니다. 뭐 마시니깐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두들겨 맞고 무작대 들어가기 전에 뭐 마시니깐요? 말하지. 왜 못했겠어요? 그것 말할 기회조차도 안 줬다는 뜻입니다. 또 그건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뭐 그래 했다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변명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요 두들겨 맞고 다 터진 겁니다. 신경질도 나고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몸은 아파 죽겠고 그러면 할 일이 뭐 나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게 할 일이 없잖아요. 찬송 가서 말 왜 웃으셔요? 혹시 알아요? 이런 예정인데. 찬송을 배운 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다급하게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걸 듣고 있던 죄수들도 아마 이게 매였던 게 다 풀려 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 재밌는 게 그 요나 곁에 섰던 사람들은요 본전도 못 찾았어요. 요나 때문에 자기 재산 바다에 다 빠뜨렸거든요. 아, 참 억울해요 그 사람들. 그것도 말이에요. 요나가 탄배에 내가 짐을 실었으면 더 억울한데 내가 짐 다 짓고 갈락하는데 한 놈이 쪼르르 올라서 올라탔는데 요놈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렸거든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농대를 치고 싶더라도 예? 그 어설픈 예수제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입만 막을 거 너가 대신 다 막아줬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 죄수들은요 감옥에 갇혔지만 옆에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 생겨난 일은요? 내가 굳이 타러 가려고 그렇게 용서할 필요 없이 저 신실한 종 옆에 갇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 어쨌거나 풀어졌잖아요. 나중에 할 말을 안 했겠어요. 다시 수감이 됐더라도 내가 그래도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도 법을 지키느라고 그냥 막 있었습니다 이러면 혹시 알아요? 나중에 이혹이 있던 사람들은 정상 참작을 해서 아마 쉽게 석방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실제로는 두려워서 못 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뭐 쉽게 석방이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옆집에 사는 것도 복입니다. 땡땡이 치는 예수제의 옆집에 살면요. 자, 하다가는 절마 얻어맞을 거, 내가 다 얻어맞을 때 간 꿈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안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아, 이건 뭐 외우라 안 해도 저절로 다 외워졌을 것 같네요. 간수에게 했던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저기 아 그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요. 이 개역 번역이 참 좋다는 게 이런 표현을요. 표현을 바꾸면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흐려져 버려요. 혹시 다른 표현가 갖고 계시거나 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 말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구호용으로 쓰거나 표호용으로 쓸 때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이 막 익숙지 않은 탓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그 강렬함이나 의미를 따뜻하게 전달하는 데는 다소 좀 그 서술형이 돼가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 들어있는데 다만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뭐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내 보내주려고 하는 걸로 봤어. 이 사람들이 별로 다 못한 게 없다는 걸 뭐 뒤늦게서나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제서야 바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로마 사람인데 하는 거는 굉장히 위력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자랑스럽게 뭐 자랑스럽게 하는 것도 이상한데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득을 본 사건들 혹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로마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해서 득을 본 사건. 바울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을 때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냅니다. 구해내가지고 치조를 하려고 매를 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정치 않고 칠 수 있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들었던 사람이 놀래가 쫓아가서 천부장에 신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바로 쫓아와요. 말이 천부장이지 지금 시국 하면 계급이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백부장만 해도 대단한 그겁니다. 그 10배인데요. 점령군 사령관쯤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이 쫓아와가지고 로마 사람이냐 그런 사람 말이 재밌어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그거 웬 거냐 그러죠. 난 날 때부터요. 이래대부터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 하고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 욕하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절대 손 못 댑니다. 모셔야죠. 그때부터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관 저 부대 내에 갇혀버린 상태죠. 갇힌다는 게 결국은 보호하는 겁니다. 나가면 죽이려고 설치버린 게 있으니까 부대 안에 넣어버리거든요. 나중에 재판을 하락하는데도 이런 총독들이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맹기당 서울만 보내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려는 사람이 가겠다고 한 게 바울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재판을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니 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어서 놓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지. 이러고 보내는 겁니다. 죄 없는 줄 알았으면 진작 놓지.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바깥에 갇혀 있다가도요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무조건 로마까지 호송해야 됩니다. 대단한 권리입니다. 이거 서울이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답변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정답은요 바울이 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절 땅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위기 상황에서 이 벗어날 때 가끔 가끔 쓴 적은 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시민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자랑했지 바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가끔 처먹긴 했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됐고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장관들요. 제대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두들겨 놓고 아 이거 뭐 잘못됐다 싶으니까 몰래 살짝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몰래 보내려고 하는 이런 상관 이런 사람들요. 옛날도 많지만 지금도 많습니다. 비유컨대 이런 걸로 합시다. 그럼 교통사고 내지 마세요. 안 내야 됩니다. 내가 안 내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는 건 어떡해요? 함부로 용서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걸 가르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절대 함부로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인관계나 과실관계는 철저하게 따지세요. 다 따진 다음에 그때 가서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세요. 만약에 과실관계를 따지지 않고요 그냥 막 아마 됐습니다 막 그럽시다 나중에 혼빡 뒤집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라는 거는 그렇게 뒤집었으면 피해가 워낙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아니하고 아마 저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는 건 절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상관들처럼요 자기 책임지려는 마음은 일체 없습니다. 완전히 해놔놓고도 몰래 살짝이 빼가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요 용서할 거는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바로 용서 안 합니다. 그냥 나가라 갑니다. 그러니까 얼치구나 하고 안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37절 끝에 보니까요.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뭐 데리고 나가면 좀 다르나요? 그럼 가면 그 뭐 좋다고 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아직 나가라 한다고 해서 더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친히 와서 가는 건요. 사과하라는 얘기죠.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우리를 친히 데리고 나가야 나가리라. 용서합니까? 아니 뭐 그랬는 거에 대해서 뭐 맞고소를 한다거나 무슨 배상을 하라거나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데리고 나가는 걸로 용서는 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잘못은 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다 하나 기억을 하실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혜로워야 하는데 특히 예를 드는 게 제가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놔놓고도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관이나 경찰서 관계거나 명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졌으니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굳이 강해서 돈 물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면제를 하든지 용서하든지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 전에 함부로 아마 됐습니다만 이 정도 같은 괜찮은 데 그냥 헤어졌다가 잘못하면요 거꾸로 뒤집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사고 내더라도 저 외제차하고 박지 마세요. 외제차에 박혔는데 나는 조금밖에 잘못 안 했고 저 사람이 거의 다 잘못했었어도요 이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누말 맞다나 내 차 다 팔아도 그 문짝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워낙 그하기 때문에 그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 당하지도 내지도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혹시 그렇더라도 그 원인관계 과실관계는 꼭 따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앉아가지고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와라 잘못했다 해라 그 인정하라 그런 다음에 나왔다는 사실을 사랑이 많으면 좀 무조건 하고 용서해야 되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요. 성경 공부자는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일찍 목사되어서 이런 걸 안 아낍니다. 근데 그나마 이런저런 걸 보고 들은 게 좀 있다가 더 개선한 목사가 되어놓으니까요. 그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덮어놓고 용서해라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걸 했어요. 제가 결혼 문제를 가르치면서 결혼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해야 된다 이랬더니 나중에 한 여학생이 손들고 물었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하라 합니까? 그날 답변을 이랬어요. 내가 지금 당신하고 결혼하자 하면 하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유부남이잖아요. 그게 계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건지를 잘 생각해서 가는 게 계산인데 물론 그 계산 기준이 잘못된 게 문제지 계산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유부남이 결혼하자고 들고 하겠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덮어놓고 그것도 제 친구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사랑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결혼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은 다 공평하게 하더라도 결혼 문제만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맞춰야 된다. 단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삶에 있어서 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해야 된다 여기에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헌신하고 사랑하고요 그러면 그걸 악용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수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